할렐루야. 할렐루야의 그 미닝을 아시죠? 예,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할렐루야, 예, 그참 뜻은 주님을 찬양합니다예요. 그러니까 praise the Lord 그러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거 주님 찬양한다는 것은 그냥 입술로 이렇게 하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깊은 그 마음에서 이렇게 솟아나는 그것을 찬양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드려도 입을 통해서 나오지만은 우리의 그 영적인 그 영혼을 통해서 드리는 그것을 찬양이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그 찬양을 받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그러면은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간절함이 포함되어 있어요. 얼마나 이 좋은 문구인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누구를 만나든지 첫 인사가 할렐루야예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그 할렐루야의 의미를 되새겨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 말씀이 됩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을 향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에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지난달에는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에 관한 말씀으로 증거를 했습니다. 아내 된 자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주 안에서 합당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 된 자는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히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 된 자가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좀더알수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말씀의 배경이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됐냐 하면은 사도 바울이요, 그레데 섬에 있는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디도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근데 그이 그레데 섬이요, 지금은 크레테라고 그러죠. 그 그레데 섬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그 그레데 섬에 있는 남자들이 상당히 포악했어요. 그래서 아주 그냥 게으르고 포악하고 거짓말 잘하고 그런 섬이었어요. 그 남자들이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디도가 여기에서 이제 사역하는데 올바르게 그걸 가르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디도에게 쓴 편지가 디도서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어떤 말씀이 나오냐 하면은 남자들이 그렇게 막 포악하고 그러니까 그 여자들이 아내가 교회에 가는 것참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교회에 가기 위해서는 남편의 비율을 맞춰야 돼. 마음 상하지 않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부지런해야죠. 그러니까 교회 가기 위해서 좀더 부지런하고 남편에게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을 받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배경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주 안에서 합당하다 하는 말씀이에요. 또한 이 주종관계에 있어서도요, 종들이 주인에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충성하라고 그랬어요. 복종하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그 당시에 그 교회 내에 그 종들이 많이 참석을 했어요. 그 성도들이 종들이 많았어요. 또 주인들도 있었어요. 상전들도.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인구가 약 절반가량이 노예였어요. 이런 사회 속에서 이제 교회가 이제 형성이 되니까 이 주종 관계를 갖고 말씀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도 디도서에 이제 나가서 보게 되면은요, 그 관계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종된 자들은 그 주인에게 이렇게 저 거짓말로 하지 말고 그의 것을 훔치지 말고 정직하게 성실껏 섬겨라 이렇게 그렇게 말씀해요. 디도서 2장 9절 10절에 나가보면 그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나는 게 있죠. 빌레몬서를 보게 되면은 그 빌레몬은 주인이에요. 그리고 종의 오네시모가 있었어요. 근데 그 종이 어떻게 해요? 주인의 재산을 훔쳐가지고 도망갔잖아요. 이건 뭐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나 이제 나중에 이제 이 저 골로새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 그 일곱 바울을 도왔던 그러한 이제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오네시모 얘기도 나와요. 이제 제가 다음번엔 그걸 다루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배경이 그렇게 됐다는 걸 아세요. 그러니까 주인은 종들을 어떻게 섬겨야 하냐면은 정말 천사같이 나에게 천사를 보내주었구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종들을 공평하게 대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그 빛나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남편 된 자나 아내 된 자나 또 자녀 된 자나 고용자나 고용인이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님에게 하듯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하늘나라의 그 유산을 상으로 받게 된다고 말씀해요. 그러나 그렇지 아니한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심판날에 자기가 행한 그 행위대로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골로새서의 마지막 부분인데 여기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그것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나 부모와 자녀 간에서나 또 고용주나 고용자의 모두가 힘쓸 것을 말해요. 근데 그 힘쓰는 것이 먼저는 기도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혜로이 행하면서 세월을 아끼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저 본문 말씀의 요지가 두 가지예요. 기도하라는 것과 세월을 아끼라는 것이에요. 이 기도가 하나님과 믿는 자를 향하는 일이라면은 지혜로이 행하여 세월을 아끼는 것은 외인, 즉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향한 성도의 자세를 말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를 향하여는 첫째, 기도를 항상 힘쓰라는 거예요. 2절 말씀에 그랬죠.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집중해야 하고 마음과 힘을 모아야 가능한 것이에요. 사탄은 기도의 힘이 얼마나 큰지 알기 때문에 기도할 때 우리를 늘 무겁게 하고 압박합니다. 기도 중에 우리의 기도가 방해받는다는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또는 기도에 집중이 안 되는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까? 저도 그런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영적 소통의 자리엔 기도가 방해를 받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기도할 때 매번 그 무게를 느끼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는데 항상 힘쓸 수 있어야 해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에베소 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항상 힘쓰며 힘을 써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에. 과거와 어제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어떠한가를 물어야 합니다. 현재 나의 기도 생활이 어떠한가를 생각해 볼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도의 시간이 많고 적음에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를 오래 해야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너희는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랬어요. 말을 많이 하여야 기도 잘하는 것이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거로 이렇게 착각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얼마나 영적 소통을 누리고 사는가에 대한 물음인 것이에요.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는 것이에요. 감사함으로.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에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힘써서 기도하는데 감사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감사를 막는 것은 불만과 채워지지 않는 욕망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일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지 못하게 우리의 눈을 가로막는 것은 내가 가진 조건이 아니라 내 존재에 대한 불만과 채우지 못하는 욕망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불만과 채워지지 않는 욕망은요, 악순환을 거듭하면서 감사할 순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인디언들의 이야기 속에 곰 잡는 방법에 관한 것이 있습니다. 인디언들은요, 곰을 잡으려고 하면은 우선 커다란 그 돌덩이에 뿔을 잔뜩 바르고 나뭇가지에 밧줄로 단단히 매어 단다 그래요. 그것을 발견한 곰은 뿔을 먹기 위해서 아빠를 들어가지고 그 돌덩어리를 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돌덩이가 곰의 앞발에 차여가지고 시계추처럼 앞으로 갔다가 왔다가, 갔다가 왔다가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돌덩이가 곰의 앞발에 차여 시계처럼 왔다 갔다 운동하다가 앞으로 밀려갔던 돌덩이가 다시 돌아올 때 곰이 이제 얻어맞는 거죠. 그러니까는 화가 나갖고서는 더 세게 칩니다. 그러면 돌덩이가 갔다가 더 세게 와서 자기를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곰이 미련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걸 중지해야 하는데 화가 나니까 더 밀어치는 거예요. 그옷 머릿속에는 그 꿀을 먹어야 한다 하는 이것 때문에.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곰이 돌덩이를 세게 치면 칠수록 돌덩이는 더큰 반동으로 곰을 때리고 결국 곰을 죽음으로 몰아갑니다. 곰은 되풀이되는 폭력의 악순환을 중지시킬 줄 모릅니다. 왜 그것이 자신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지 모릅니다. 그저 욕구 충족을 위한 생각뿐입니다. 저 달콤한 꿀을 먹어야지. 그러나 욕구는 충족되지 않고 욕망에 매달려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눈먼 욕망은요, 어쩔 수 없이 갈등으로 이어져서 언제나 자기 자신을 파괴하고 서로를 대립하게 만듭니다. 미움과 분노, 그리고 복수로 자신의 눈을 멀게 하고, 끝내는 자신을 파멸로 몰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속죄함 받고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는 자여야 합니다.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십니까? 마음이 곤고하십니까? 걱정거리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보혈로 받은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깨어있는 자라면 그런 모든 것을 물리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이같이 말씀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것은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영적으로 무장하며 근심 걱정을 내려놓게 만듭니다. 또 마음이 불편하면 기도할 때 평안을 누리게 되고 또 지혜가 부족하면 기도하여 지혜를 얻게 되고 또 기도하면 그 질병도 고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하나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요한복음 16장에 이처럼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아버지 이름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든든합니까? 무엇이든지 아닙니까? 그러면서 빌립보서 4장 6절 이하에는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게 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마음이 불안합니까? 튀는 일이 없습니까? 아버지께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그럼 그 마음에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전제 조건이 있어요. 감사함으로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감사가 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미 받은 줄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너의 마음에 그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귀한 말씀이고 힘이 되는 말씀이에요. 세 번째는 전도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합니다. 3절, 4절에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바울 사도는 매였다고 하는데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고생하며 희생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고 또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요 그 터키 지역의 작은 도시에 지금 있습니다. 물리적 한계를 넘어서 가지고 사도 바울의 일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기도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도들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이 바울에게 지금 올 수 없지만은 그 지역에서 나를 위하여서 좀 기도해 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에 매여 있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전도자들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그 일에 매여 있는 자들, 선교사들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기도의 능력을 관과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일어남을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외인을 향하여는 믿지 않는 자를 향하여는 첫째,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세상과 고립되어 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과 함께 지내야 하는데 지혜롭게 행하라는 것이에요. 지금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해져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스마트폰을 통해 가지고 그 SNS에 올라오는 그 내용들을 보면요, 좋은 내용들도 있지만 사람을 죽이는 그런 문구들도 부지기수예요. 세상이 이렇게 악해져 있어요. 이것이 전염병처럼 온 세계에 순식간에 퍼져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런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지혜롭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세월을 아껴야 하는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에베소 5장 15절 16절 말씀이에요. 세월을 아끼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요? 때가 악하니라. 그게 이유예요. 세월을 아끼는 이유가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악하다는 말의 의미는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선을 행하고 영적으로 살도록 하는 시간을 그 시간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왜? 너무 그 때가 악해져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살려니까 항상 기도에 힘쓰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서 지혜롭게 시간을 아껴라 하는 거예요. 누굴 향해서? 믿지 않는 자를 향해서. 그러니까 물론 그들 속에 들어가지만은 그들 속에 휩싸이지 말라는 것이에요. 지혜롭게 시간을 아끼면서 그들 가운데 있으면서 여러분 저절로 기도할 수 없듯이 신앙생활도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시간을 잘 분배하지 않으면 누가복음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처럼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로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아, 내가 이제는 곡식을 쌓아둘 그 창고가 부족하겠구나. 그러니까 그 작은 창고를 헐어버리고 창고를 크게 지어야 된다. 그리고 그 안에 곡식을 다 넣어놓고 자 이제는 내가 배불리 먹고 아 이젠 좀 쾌락을 좀 누리며 살아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오늘 밤에 너의 생명을 거두어 가면은 그 쌓아둔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시죠? 내가 열심히 일해서 이제는 좀 살만해졌다 하는 거예요. 은행 잔고도 좀 있고 이제 먹을 거 좀 먹고 여행도 좀 다니고 좀 즐기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밤에 너의 생명을 내가 거두어 간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만일에 우리가 저 천국이 있다는 것을 하늘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는 자라면 그렇게 하겠어요? 어리석게 그 창고에 가득 쌓아놓겠어요? 어디다 놓겠어요? 도둑 맞지 않고 좀 쓸지 아니하는 하늘나라의 창고에 쌓아두지 않겠어요? 확신 있는 자는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시간을 아껴야 합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며 또 직장에서 일하고 가정에서 자녀들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 또한 믿지 않는 자를 향해 시간을 아껴야 합니다. 세월은 무작정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고 보듬어주고 위로하며 그렇게 살아가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세월을 아끼며 항상 힘써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그리하면은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게 하리라 합니다. 6절 말씀에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형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사실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가 믿지 않는 사람에게 유익을 줍니다. 여러 모양으로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그렇게 도움을 이제 주다가 그 사람이 나를 떠나갈 때에는 배신감이 들죠. 마음의 상처를 입기도 하죠. 저도 그런 경험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느낀 것은요, 뭐냐면은 인간적으로 그렇게 친절하게 하고 시간 드리고 그렇게 다 해서 도와주고 했는데 상처를 받죠.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빠진 것이 있어요. 인간적인 사랑을 무지무지하게 쏟아주고 정성을 들였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 우리가 못했던 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말을 해주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생명이 어디에 있는지, 참된 인간은 그 안식은 어디에서 올 수 있는지 이 말씀이 같이 병행했어야 하는데 그냥 인간적인 사랑만 주다 보니까 그 사랑을 다 받고 목적을 이루고 나니까 떠나가 버리더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생명의 근원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하는 것이에요. 세상의 지식을 나누고 자식 걱정에 대해 말하고 미래를 걱정하지만 가장 중요한 가치인 복음을 너무나 당연시하거나 외면하고 무관심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시간을 가장 가치 있고 복되다고 믿어지는 것에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헬라어의 이 소금을 알스라고 합니다. 근데 신약에서는 알스라고 하지만은 이 고어에 보면은 할스라고 그래요. 근데 이 알스라는 이 소금에 그거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더라고요. 사전을 찾아보니까. 근데 이것이 물론 그 염수 그런 뜻 또 이 씨 바다 그런 뜻이 있어요. 소금이니까. 그런데 그거 말고 다른 의미가 무엇이 있느냐 하면은 위트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재치. 또 하나는 wisdom이 있어요. 지혜. 근데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이 골로새서는 지금 이 지혜를 이 소금에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소금이 들어가서 골고루게 이렇게 함같이 우리가 지혜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 우리가 받은 그 은혜, 값없이 받은 그 은혜를 감사하며 소금으로 고르게 함과 같은 지혜로운 말로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잠언서 18장 21절에 보면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말 하나로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자가 얼마나 이 말을 조심해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소금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뻣뻣했던 배추도 어떻게 돼요? 다 부드럽게 되잖아요. 그걸 가지고 김치를 만들면 그 맛이 얼마나 좋아요. 싱싱하고 찡하잖아요. 예,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은 소금에 그렇게 절여져 가지고 참 맛을 내야 한다 하는 것이에요. 아멘. 이 지혜로운 말이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말이에요. 창세기 41장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는 이집트의 왕인데 꿈을 꾸었습니다. 아름답고 살찐 암소 일곱이 나일강에서 올라와서 갈밭에서 뜯어먹고 있는데 흉악하고 파리한 일곱 암소가 올라와서 살찐 암소를 삼킵니다. 바로는 다시 꿈을 꾸는데 한 줄기에서 충실하고 무성한 일곱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가늘고 동풍에 마른 일곱 이삭이 나와서 충실한 이삭을 삼켜버립니다. 아무도 그 꿈 해석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술 맡은 관원은 2년 전 자기 꿈을 해석해 준 자를 떠올리고서 그를 바로 앞에 데려왔습니다.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그 꿈에 대해서 해석하고 나아가 지혜로운 사람을 택하여 풍년 동안 5분의 1씩을 저장해서 흉년을 예비하라고 조언까지 했습니다. 그때 바로는 요셉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창세기 41장 38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때 요셉의 나이 30살입니다. 요셉은 17살에 종으로 팔려가서 13년 동안을 세월을 아끼며 경건하고 지혜롭게 살았습니다. 그러니 홀연히 그에게 기회가 왔을 때 그는 지혜를 갖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늘 깨어 기도에 힘쓰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성령께서 마땅히 할 말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전파하는 데 항상 힘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가 되시길 바랍니다. 디모데 후서 4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것이 우리의 할 일이에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함 받고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는 자신을 위해서 항상 기도에 힘쓰고 또 전도자들에 의해 마땅히 전해질 것이 온전히 전해지도록 기도로 동역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를 향해서는 지혜롭게 세월을 아끼면서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지혜롭게 사용함으로 복된 소식을 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종이든 주인이든 남편이든 아내든 자녀든 간에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골로새서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기도에 항상 힘쓸 수 있게 하시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지 않는 자를 향하여서는 지혜로 행해서 세월을 아끼는 성도로 복된 소식을 전파하게 하시고,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처럼 우리 템플 교회도 마땅히 증거해야 할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전도자들 위해 기도하고 동역하는 성도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 일어남을 확신하는 믿음이 있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